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찾습니다.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 혹은 돌탕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야기의 하나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정.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 그렇지만 거기가 절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속편 드라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네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마다들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 속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고.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자, 이 잔치가 열어졌는데 이 기뻐해야 할 순간, 감격해야 할 순간에 기뻐할 수 없었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뻐하지 못했던 존재가? 마다들. 마다들보다 더 기뻐하지 못했던 존재는 아마 송아지였겠죠.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네. 어쨌든 마다들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고. 본문의 29절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나는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이 몰랐단 말이죠. 이 두 아들이, 아니 이 마다들이, 특별히 마다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 바로 그 명령 속에 기독교의 존재 이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첫째 명령입니다. 자, 아직도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마다들을 불러놓고 그 마다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자,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몰라요.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마다를 불러놓고 명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 동생 찾아오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찾을 의향이 없다 이거죠. 네, 내 동생 찾아와. 이 명령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명령.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족속 가운데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아오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동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명령을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이 말씀이 가르침이 베풀어진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설교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1절에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근데 이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당시에 가장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도라의 영광을 지키며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사람같이 하는 사람들, 쇠리, 창기, 죄인들,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찾는 이야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그런데 마지막 비유, 네 번째 비유에서 맏아들의 비유. 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던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어째서 이런 멘탈리티에, 이런 의식 구조 속에 바리새인들이 빠져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네, 몇 장을 넘기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9절 이하에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리더라. 자, 11절,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네, 이 교회 와서 꼭 옆에 자리를 비워두고 뛰어서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로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살피면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자리 비워두지 마세요. 네, 이 바리새인이 자리를 뛰어 앉았어요. 난 저 사람하고 옆에 있기 싫다, 상대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같지 아니하다. 나는 저들하고 달라요. 저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나는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클래스가 달라요. 저들하고 달라요. 나는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뛰쳐나간 일이 없던 사람, 나는 적어도 주일날은 교회당에 와서 들어앉아 있는 사람, 나는 저 세상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 나는 질적으로 클래스가 달라요. 많이 듣던 소리 같잖아요. 네. 바리새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묻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거, 11조 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건 잘못 아니죠. 그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을에 한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습니다. 내가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본 경험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거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었던 삶의 모든 기회,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건강,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일하고 수입을 얻었다고, 따라서 내가 얻은 수입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 원천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로서의 11조, 귀한 것입니다. 내가 11조도 못 드린다면 바리새인 비난할 자격이 없죠.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가 잘못이에요? 자, 맏아들 한 번도 집을 뛰쳐나간 일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가출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라는 일 다 했습니다. 항상 집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이에요? 내 동생 찾아오라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질 까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귀한 일입니다. 11조 귀한 일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전도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하트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의지, 이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이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같이 전도하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까? 내 동생 찾아와. 내가 아직도 이 명령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이 마당에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이번엔? 예? 들리도록 기왕이면.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살펴줘라. 네. 좋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그보다 더 함축적인 말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동생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동생을 사랑합시다.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 명령이 있다면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큰 계명. 어느 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성경에 명령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랬더니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반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자,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이 사람을 보고 신음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달려갑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옷을 붕대 삼아 싸매줍니다. 그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부탁한다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옆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도움, 내 관심을 요청하고 있는 어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진지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의 테스트죠. 사랑의 계명이죠. 자, 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의 실패는 뭐예요?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사랑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클래스가 다른 사람, 종류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이 본문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맏아들이 계속 아버지 앞에 항의하는 대목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의도적으로 동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래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대요. 내 동생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어. 잃었다가 얻었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그가 바로 내 동생이야. 이 땅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들도 내 형제가 아닙니까?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 동생으로 사랑할 수 없느냐? 내 형제로 사랑할 수가 없느냐? 이 사랑의 커다란 계명.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와 환경과 문화를 달리하면 전혀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함께 지내던 미국 목사님에게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번 자기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의 딸 수젠이라는 어린 소녀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젠, 그 중에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디 있니? 여기 없어요. 어디 있니? 내 방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정말 안 그렇게. 그러면 약속하셔야 돼요. 잠시 후 여린 소녀가 자기 방에 가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옆구리가 터져 있더래요. 발이 한쪽 부러져 있고. 조금 섬찟한 생각이 들었지만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여린 소녀는 이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 교회가 품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전도하고 사랑을 하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죠, 사실. 네,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합니까? 때로 사랑이 없이 전도만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형제 찾아와 전도해, 그리고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지나간 한 10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권의 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권 교회가 주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몽골의 선교사로 가 있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직 읽지 않았으면 꼭 읽어보세요. 작년 성도까지는 몰라도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까? 내려놓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오늘 일어난 우리 주변의 온갖 문제들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음. 또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책,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 출신의 젊은 군의관, 2006년 1월에 갑자기 군의관 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 버렸던 청년.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의 장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락교회 장례식 사상 한경지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조객들이 왔대요. 사람들이 서로 놀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젊은 사람 죽었다고 안타까워서 그런가? 그러나 범상하지 않은 스토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놀랍니다. 이 친구가, 이 젊은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자, 영정사진 앞에 한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의사가 일하고 있던 병원 바깥에 구두 닦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 청년의사는 구두 닦을 필요도 없는데도 자주 들려서 필요 없이 돈을 더 주면서 제 손을 잡아주고,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힘내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 청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 아주머니가 영정사진 앞에서 또한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 세탁부로서 세탁 카트를 몰고 다닐 때마다 내 곁에 머물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근데 이 청년은 한 번도 그대로 지나간 적이 없다고. 카트를 같이 끌어주면서,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제가 드린 비타민 꼭 드시나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요 힘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나 그래서 예수 믿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내가 병나면 아저씨가 선물 사줄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퇴원을 했어요. 이 어린 소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말에 일부러 선물 꾸레미를 사들고 지방의 도시까지 찾아가던 바보 같은 의사.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환자들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들의 곁을 밤새워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렸습니다. 나는 내가 일할 때 이 깨트려진 거니까 내 책임이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엑스트라로 일을 해서 그 약병 값을 채워넣던 바보 같은 의사. 그가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단어로 끝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안수현. 스티그마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기를 원했던 이 젊은이, 그의 흔적처럼 살기를 원했던 젊은이.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지만 영락교회도 뭐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찬양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사부 예배 조금 다른데 청년 예배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던 이 청년. 이 청년의 가방에는 항상 찬양 테이프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 테이프를 나눠주고 거기에는 신앙 소책자들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늘 전도하던 청년. 전도와 사랑이 삶이 되었던 이 청년. 죽어서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있는 이 청년의 생애.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 가슴에 고동이 멎고 우리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얻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드렸던 생애, 여러분이 삶을 다하는 날 무엇을 남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직책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응답한 흔적이 있는지, 당신과 저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동안, 내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할 수 있으면 이 복음을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앞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마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혀 관심도 사랑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내 삶,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애의 가장 거룩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 전도의 명령 앞에, 사랑의 명령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는 이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